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미국이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렌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인권과 통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약속은 진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 개발과 민주화, 테러와의 전쟁, 남수단과 소말리아 사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이슬람 가격단체 알샤바브에 맞서 싸우고 소말리아의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에 맞춰 미 백악관은 오늘 동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4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근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두 차례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터키 정부는 테러 단체들에 대해 대응 조치에 나설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군은 지난 24일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양측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난 2013년 이래 군사행동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쿠르드 노동자당 측은 평화협정은 이제 파기됐다며 반격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이튿날인 지난 주말 차량폭탄 테러로 터키군 병사 2명이 숨졌으며 군당국은 이번 공격이 쿠르드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서 최근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내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비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오늘 8% 이상 폭락해 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직전 거래일인 지난 24일보다 345.35포인트, 8.5%가 폭락한 3725.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하락폭은 2007년 2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워 폭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오늘부터 닷새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이 시작됐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오늘부터 인도주의적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기간 중 예멘인들에게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시 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티반군이 휴전을 거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지상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티반군은 오늘 남부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반군 지도자는 휴전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만 이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글란주에서 어제 결혼식 도중 무장세력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적어도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전은 결혼식 피로연 도중 현지 경찰 간부의 친지가 암살된 뒤 발생했다고 사건이 발생한 디살라 지역의 길리스탄 카사니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카사니 경찰청장은 또 적대 관계인 두 무장 조직이 오랜 기간 대립하며 총격전을 벌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약 4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숨진 사람들이 14살에서 60살 사이의 다양한 연령층이며 신랑과 신부는 안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오늘 무장괴한들이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펀자브주의 한 경찰서에 총격을 가해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무장괴한들은 구르다스푸르 지역 경찰서를 습격하기에 앞서 버스 차고 한 곳도 공격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2명이 민간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괴한들은 총격 직후 자신들의 은거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철길에 매설돼 있던 폭탄 5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오늘로써 6.25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62주년을 맞고 있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서로 다른 시각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 회포를 푸실 수 있도록
이후에는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캐나다 난민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고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대하는 남한과 북한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에는 이른바 주적에 대한 승리를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27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3명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6.25 한국전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이 중단된 것일 뿐 62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전승절, 즉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 차례의 세계 대전과 맞먹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무력 침범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타승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노병대회까지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 노병대회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 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차넘쳤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 주장하며 지켜세우는 건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승 기념일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반제국주의와 반미선전의 극대화를 위한 기념일로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이걸 자꾸 부각시키는데 그래서 뭐 담배마저도 727이라는 담배가 나올 정도로 도처의 727에 대한 상징을 휴전이 아닌 전승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걸 보면은 김정은 시대의 전승을 크게 부각시켜서 리더십에 좀 플러스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부의 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에 이득을 얻고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뭔가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죠. 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선 6.25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만큼 북한처럼 정전협정일을 크게 부각시키진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두고두고 기억하자는 취지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전쟁 당시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도움을 준 유엔군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의 행사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외부의 강한 적, 즉 미국이라는 주적과 싸워 물리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시각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주적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미국한테 승리를 했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김일성 정권 자체가 정당화될 말입니다. 일단 진 전쟁을 이기는 전쟁으로 만들어줘야 김일성 유일 정권이 정통성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를 소위 그 성전 기념일로 삼는다. 미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이긴 날이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정 박사는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준 뒤 미국에 대해 승리했다고 보여줌으로써 김일성 조선이 위대한 나라라는 걸 세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기념식과 행동으로 이날을 기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념일을 맞아 3년에 걸친 한국전쟁 기간 중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념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매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정전 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과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별개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6일 한국 KBS 방송의 일요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주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번 추석 때 특히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 회포를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홍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라며 남북한이 만나 대화를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그 금강산에서 북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또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홍 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현안과 한국이 중시하는 현안들을 고위급 접촉이든 실무회담 형식이든 만나서 풀어야 한다며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사전 준비와 그만큼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있어 북한의 법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북한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만큼 남북 간 합의가 북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한국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 5일 방북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를 한국 정부의 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방북을 특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보수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은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3만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진각 주변에 6개 중대를 배치하고 보수단체 회원들을 태운 차량이 임진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전단 풍선을 띄우지 못하고 임진각에서 1km쯤 떨어진 마정 삼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임진각 주변 곳곳에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유엔이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난민보호법의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1차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출신지정국 국적자들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일명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3일 캐나다가 제출한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캐나다의 난민보호법 일부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신 지정국 국적의 개인들의 경우 1차 심사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난민 항소부에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연방법원의 법률적 검토만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난민 항소부는 새로운 증거를 허용하는 등 난민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면에 연방법원은 1차 심사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 등 42개 나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1차 심사에서 거부된 뒤에 난민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출신 지정국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난민보호법을 재검토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기존의 단순 물품 지원에서 민생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기존의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지원에서 보건의료협력과 농축산협력, 산림환경협력 등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북한 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도 민생협력사업 제도 부분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것으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구호품 지원도 이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오늘로 정전 6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 12월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의 생명을 구한 미군의 흑남 철수 작전입니다. 당시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한 미국 상선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의 선원 2명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로버트 루니 씨가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를 방문해 당시 생생한 기억들을 회고했습니다. 루니 씨는 이후 미 해군 제독까지 지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흑남 철수의 진정한 영웅은 구출 결단을 내린 라루 선장과 자유를 위해 용감히 탈출한 북한 피난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의 윌슨 센터 증언을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흥남 철수의 상징적인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를 듣고 계십니다. 1950년 12월 23일 미 상선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는 흥남 부두의 마지막 남은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의 1등 항해사로 피난민 구출에 참여했던 로버트 루니 전 제독은 구출이 매우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And this is in the middle of winter, freezing cold out there. The Chinese were firing.
한겨울 강추위 속에 중공군이 흥남부두로 포탄을 쏘며 진격해오고 미군이 이를 방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구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민 구출에 나선 건 레너드 랄루 선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He just responded to the army representatives. He said, "I will take my ship in and I will."
당시 미 육군 제10군 단장인 아몬드 장군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랄루 선장에게 명령이 아닌 구출을 자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랄루 선장은 주저하지 않고 이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임무가 탱크와 무기 등 미 군수품들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선박은 승무원을 제외하면 12명만을 더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베테랑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랄루 선장은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도록 선체 일부를 개조시킨 뒤 바로 부두로 향할 것을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전쟁이 끝난 뒤 성 베네딕토의 수도사로 헌신한 랄루 선장에게 당시의 심정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e answer is in the Holy Bible, and with that he reached over and he touched the Bible and he said the answer is here. No greater love hath a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랄루 선장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란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9절을 따라 그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런 랄루 선장의 결단에 따라 피난민 14,000명을 모두 태우는데 12시간에서 13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특히 피난민들을 서둘러 배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당시 유일하게 아는 한국말인 빨리빨리를 반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One word we all learned in Korean was 빨리빨리. And that meant faster, faster, because
삶과 죽음의 선상에서 피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배에 올라탔고 배는 큰 사고 없이 23일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엔 피난민들을 위한 보온 장치나 마실 물이 전혀 없었고 갑판 안엔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 안엔 전쟁에 끌려간 젊은이들 대신 노인들과 여성들, 어린이들이 다수였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큰 겉옷으로 푹 감싸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the elderly men who were coming aboard carrying children wherever they could. And I always remember some of the older men with huge coats and under the coats would be a child.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피난민들은 오직 자유에 대한 소망으로 잘 버텼고 배는 사흘을 항해한 뒤 부산을 지나 26일 그 제도에 안착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사흘간의 항해 기간 동안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부들이 선원실에서 아기 5명을 출산했고 선원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 이름을 김치 1, 2, 3, 4, 5로 붙였다는 겁니다.
We named each of them Kimchi 1, 2, 3, 4, and 5.
14,000명의 피난민 구출은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기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영웅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니 전 제독은 흑남 철수의 진정한 영웅은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을 떠난 북한의 용기 있는 피난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rue heroes in this case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When you realize what they did to sacrifice everything.
피난민들은 해방 후 5년간 공산주의 밑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직 자유를 위해 탈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기여한 진정한 영웅들이란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어 흑남 철수는 폭격과 사살이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랄루 선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He said, God's hand was at the helm of my ship, so that
하나님의 손이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키에 임했던 겁니다. 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랄루 선장이 훌륭한 뱃사람일 뿐 아니라 위대한 가치와 사랑의 소유자였다고 말하는 루니 전 제독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올해 상반기 들어 집권 초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모두 78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92차례보다 15% 줄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집권 첫 해인 지난 2012년 151차례에 이어 이듬해인 212차례로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172차례를 보이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공개 활동의 경우 분야별로는 경제 부문이 36차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군사, 정치, 사회, 문화 순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북한 프로젝트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 여경환 큐레이터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서울 시립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시립미술관은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립미술관이고요. 대표적인 서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국립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서소문 본관, 그다음에 남서울 미술관, 북서울 미술관, 난지 창작 스튜디오 같은 다양한 분관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고 있는 북한 프로젝트라는 전시회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전시회를 갖게 된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광복이라는 게 아직은 미완의 광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광복과 같이 찾아온 분단, 그리고 이제 6.25 전쟁, 그리고 이제 다가올 통일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것을 예술적 화두로 작가들이 삼아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1층 전시장에 가서 보면 요즘 70대 노인분들, 70, 80대 노인분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관람객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사실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시는 지금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으로는 국내 미술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상상하는 예술적 상상물을 담은 작품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섹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사진가들이 북한을 2010년 이후에 다녀온 외국의 사진가들이 북한을 다녀오고 거기에 사진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또 자신의 현대미술 작업으로서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외국 사진가 섹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북한 미술은 도대체 어떤 미술들이 선보이고 있는지를 유화랑 포스터랑 우표 섹션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회화 같은 유화는요. 북한 미술가들이 직접 그림들이에요. 유화들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직접 교류를 통해서 북한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서 보여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이번 전시회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해외 컬렉터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컬렉션한 그런 해외 컬렉션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저희가 5.24 조치 이후로 북한의 방문이나 직접 교류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 외국의 사진가들이 직접 2010년 이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에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예술가들이 직접 북한에 대해서 상상하는 예술적 상상물들 중에 좀 젊은 세대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 작가들 작품도 관심도가 높고요. 물론 북한 포스터나 유화나 우표를 직접 볼 기회가 국내에서는 최근 한 10년 이상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유화나 포스터 그리고 우표에 대한 관심들은 매우 높고요.
네, 포스터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포스터는 사실 북한의 포스터는 굉장히 포스터가 북한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이념들을 이렇게 유포하기 위한 굉장히 주요한 매체 수단이 포스터인데요. 그 포스터 중에서도 이번 전시에서 네, 소개되고 있는 거는 그 컬렉션 자체는 그 네덜란드 빈반데어 비빌 컬렉션 자체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 50여 년에 걸친 전 시기를 한 천여 점의 포스터를 모은 컬렉션인데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에서 한 80여 점을 선별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기별로 저희가 뭐 산림 보호부터 뭐 경제 발전, 뭐 선거 동료, 뭐 아니면 그 경제 성장, 뭐 이런 농업생산 장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주제들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과거 그 북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정책들을 엿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주요한 사회적 이슈라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비전이라든지 사람들을 계도할 어떤 방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스터의 구호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구호뿐만 아니라 그 구호를 어떻게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하는가를 통해서 또 미감의 변화들도 미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표 같은 것은 그 희귀한 거, 특이한 거 이런 것은 이제 금전적인 그런 가치로도 많이 따지는데 북한의 우표에 대해서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런 분야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북한 우표 같은 경우는 뭐 우표야말로 대표적인 수집가들의 목록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화폐 수집가들, 우표 수집가들, 세계적인 그런 수집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표 같은 경우는 북한 우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예요. 생산국 우표 생산국이자 또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네.
그래서 그 북한 우표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희귀한 우표들을 시대별로 만나볼 수 있고요. 특히 뭐 1946년도에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기 세팅 과정에서 보여질 때 그 나라를 세우면서 창립하면서 발행한 우표들이나 또 그 초반기 우표들에는 김일성의 얼굴 뒤로 태극기를 배치한다든지 또 북한에서 발행되었지만 무궁화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독특한 초기 우표들도 전시장에서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참여한 작가들 중에 특별히 좀 네.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작가로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강익중, 권하윤, 노승택, 박상경, 선무, 이용백, 전소정 작가 7명의 한국 작가들이 있고요.
네.
뭐 그중에서도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강익중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익숙하실 분 같고요.
네.
또 한 명의 저희가 젊은 작가로서 주목하시는 작가는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권하윤이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1982년생 젊은 작가인데도 이번 주제에 있어서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489년이라는 DMZ를 3D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상 2D나 뭐 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전시장 안에서 3D 기어를 끼고서 그 볼 때 그 DMZ 안으로 관람객들을 몰입시키고 들어가서 그 안에 생생한 것들을 작가가 만드는 생생한 화면들을 전시장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작업을 선보이셨어요.
그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관람객들의 네.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관람객은 굉장히 저희 사진 같은 경우는 1970-80년대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장면들이 2012년 불과 한 3년 전 사진을 기록을 보고 저희의 한 몇십 년, 20, 30년 전을 떠올리는 관람객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런 3D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 보지 못한 DMZ의 공간 안으로 그 자연환경과 그 지형들을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 상상 속의 지형들이자 물론 이제 현실을 리서치를 기반으로 방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현실이긴 하지만
네.
그 가볼 수 없는 곳으로 관람객들을 몰입시키는 그런 작품들을 보고는 굉장히 놀라하기도 하고 관람객들의 반응이 전 굉장히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까지 장기 전시가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북한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어에 속했잖아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이것들을 예술적 화두로 전환시킴으로써 물론 적이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좀 더 젊은 세대에게 분단 1세대를 넘어서 2세대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함께 공감하고 또 그러한 다양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서로 교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경원 큐레이터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립미술관 여경환 큐레이터로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 전시회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집안에 걸어놓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진을 찍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구청이 탈북자 등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과 장수 사진을 촬영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서울 구로구청인데요. 곱게 단장한 다문화 가족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리저리 자세를 잡아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다문화 가족들의 가족사진과 장수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 사례를 본 한 주민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구로구청 보육지원과 다문화 지원팀의 신순자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족 사진으로 하나 되는 날 사업이라 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주민 참여 예산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공모에 돼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찍어주는 가족 사진과 영정 사진. 어르신 사진이라고 하는데 찍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다문화 가족 사진 찍기 그 첫날. 첫날인 만큼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도 있고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화장과 머리 모양으로 멋을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빠와 한국인 엄마 그리고 두 명의 아이들이 함께 온 이 가족은 줄무늬 상의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왔는데요.
우리 원래 방글라데시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사진 없어가지고 여기 사진 찍으러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우리 들어가면은 우리 애기들이 보려고 사진 찍었어요.
집안에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한 15년 했는데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가족 사진이 찍는다는 듣고 오게 되었어요.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어 있다는 게 그게 손님들이 와도 왜 가족 사진이 없냐고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젠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좋네요.
중국에서 온 손화흥 씨는 사진도 찍고 이곳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아이들 커가면서요. 얼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저희도 늙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추억 뭐 될 만한 기념품 남기려면 뭐 가족 사진이 최고죠. 근데 저희 저소득 가족한테 뭐 가족 사진 찍는 것은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청에서 무료로 가족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구로구민으로서 너무나 영광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화장도 이쁘게 해주시고요. 저희 딸 그래서 엄마 이쁘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사진도 이쁘게 찍어주시고 지금 보니까 액자도 크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액자 받아서 집에서 어디다 걸어놔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한국인 아빠, 개구쟁이 두 아이들까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나무나 가족에서 연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족에서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진 한 장 한복 입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가족들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소중함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한복 입어서 사진 찍으면 귀여워. 좋아요.
다문화 가족들이 이렇게 곱게 차리고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기까지 구로구 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지역 내 사진관과 미용실, 미용학원 등에서 무료로 지원을 나왔습니다.
여기 다문화 가족분들께 사진 촬영하시는데 이쁘게 메이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고 야외에 가셔서 이제 맛있게 점심도 드시고 하시라고 자연스럽게 해드리고는 있지만 포인트는 드리고 있죠. 눈이나 입술 같은. 당연히 보람 있죠. 이분들의 성향도 너무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누면 좋은 거잖아요. 이뻐지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더 흥분하고 더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그렇지. 둘. 이제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갑시다.
이쁘게 촬영하면은 이제 뭐 촬영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보람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가족 사진이라 그러면은 이제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가족들이 이제 아름다워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게 그게 제일 이쁜 매력이어서 네, 그게 이제 찍기가 좋죠.
구로구에는 약 53,191명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 중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관내 거주 저소득 다문화 가족과 만 65세 이상 다문화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았고요.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나 장애인이 있는 다문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순자 팀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웃나라와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서 다문화 교류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좀 여러 가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인권 증진,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증진을 시키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성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 해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그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들리는데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따르자면 8월 말은 되어야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 곳곳은 더 이상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유행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또 메르스 환자는 한국 보건당국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의미의 종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실상 이 메르스 종식 분위기는 메르스로 인한 마지막 격리자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그 격리가 풀렸기 때문인데요. 메르스 확진자는 21일째 186명에 머물러 있는 것도 더 이상 추가 환자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20일이었고요. 그동안 최대 16,693명이 격리의 경험을 했고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13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치명률 19.4%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한 명의 환자가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을 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WHO의 권고 기준은 마지막 환자가 완치된 후에 최대 잠복기 2배가 되는 28일을 지나야 공식적인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이 WHO의 국제 기준에 따르기로 했는데요. 자가격리자는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0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가 풀린 상태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 12명 중에 1명이 지금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환자가 바로 마지막 환자가 되는데요. 마지막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8일 후가 종식 선언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메르스 상황은 국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격리자가 0명이 되는 것과 동시에 아침 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학회 등이 참여한 메르스 민관종합대응팀이 한국 사회 메르스 유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내일 국무총리 명의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돌아가도 좋다. 더 이상 메르스로 인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갔다고요?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휴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정상들처럼 특별한 휴가지로 이동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와 같이 청와대 안 관저에 머물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을 쉬는 휴가인데 사실상 쉬지 않는 휴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간에는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방콕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콕은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네? 방에 콕 들어있다, 집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일종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했던 경상남도 거제의 저도라는 곳으로 휴가를 떠났었지만 지난해에는 세월호의 여파 때문에 관저에서 휴가를 보냈고요. 올해도 메르스 여파, 또 순탄치 않은 국정의 부담 때문에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냈는지 관련 보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휴가는 생각보다 짧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일반 국민들의 여름 휴가와 비슷한 기간입니다. 자유롭게 1년치 휴가를 조정해서 가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대개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를 가고 있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가라앉아있는 지금 대통령도 좀 어디인가 멀리 휴가를 떠나서 여행 활성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메르스 상황, 또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 사건 등 산적한 경제 문제도 휴가를 떠나야 하는 대통령의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측근에서 수행을 했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휴가를 다녀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도 청와대에서 휴가를 보낸 것은 아니죠?
청와대에서 휴가를 보낸 대통령도 있고 휴가지를 떠난 대통령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강원도 고정 화진포에 별장을 마련해뒀습니다. 이승만 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휴가를 보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저도에 머물면서 그림도 그리고 경호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는 청와대 남쪽이라는 의미로 충북 청주의 청남대라는 이름의 공식 별장을 사용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이 청남대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 한 번만 청남대 휴가를 다녀온 후에 세 번의 휴가는 청와대에 머물면서 독서 휴가를 보냈고요. 앞서 앞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진해 해군 휴양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테니스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영화계 소식이군요.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한국 영화가 있다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한국 영화계는 암살이 화두입니다.
네.
지난 22일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개봉 5일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죠. 하루 동안 95만 500여 명이 이 영화를 본 것으로 나타나서 올해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누적 관객이 337만 명이고요. 올해 한국 영화 최고 예매율, 최단 기록 200만 관객 돌파 등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 암살의 한 장면 잠시 들어보시죠.
중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이 우리의 타겟이다.
제 임무가 뭡니까?
이 조선인 세 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총독부, 친일파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1940년대 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33년입니다. 일제의 강점기가 이 영화 암살의 배경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거지를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 주둔군 사령관과 또 친일파 인사에 대한 암살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 암살 작전에 투입된 3명의 독립군과 또 청부 살인업자지만 영화 후반부에 이 암살 작전에 엮이는 또 참여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아주 긴박감 넘치는 격투 장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 비결이 감독과 배우 구성진에게도 실려 있다고요?
네. 영화 메가폰을 잡은 사람이 한국 영화의 타짜, 도둑들, 뭐 이런 영화에 최동훈 감독이 맡았습니다. 배우들 역시 한국의 내로라하는 흥행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중국에서 한류 스타로 떠오른 여배우 전지현 씨, 또 이정재 씨, 북한 공작원들의 활동을 주제로 했던 영화 베를린이 있습니다. 이 베를린에서 전지현 씨와 부부 연기를 했던 하정우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영화 상영 시간이 한 2시간 20분 정도인데요. 짧지 않은 영화인데 길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몰입할 수 있던 영화였습니다.
네.
요즘 한국 장마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름밤에 영화관만큼 정말 쾌적하고 시원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총을 들고 독립군으로 분한 여배우, 또 의리와 신의로 뭉쳐진 연기파 배우들의 독립군 연기, 올여름 한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중국 상하이 증시가 오늘 8%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8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케냐에 이어서 동아프리카 두 번째 순방국인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증시가 오늘 폭락했습니다. 중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보다 345포인트 내린 37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폭이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또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를 뽑아서 개별 주가를 가중 평균에 산출하는 선전 성분지수도 7.59% 하락했고요. 정보기술, IT 관련주들이 많아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창해반 지수도 7.4% 떨어졌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참 많이 떨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경우 8.8% 폭락을 기록했던 2007년 2월 27일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4,100선까지 재돌파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던 상하이 지수는 이날 오전에 2%의 하락폭을 기록하다가 오후 2시쯤에 낙폭이 확대되기 시작해 결국 3,8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중국 증시 전반을 보면 2,247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주가가 오른 기업은 77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통신회사 유니콤과 금융기관인 통신은행,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 등 대기업을 비롯해서 1,500개 이상의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하락 제한폭인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중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오늘 발표된 6월 산업이익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3%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신용대출에 의한 유동성이 시장을 지탱해왔는데 당국의 제재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주가 폭락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주가 폭락 사태를 가리켜서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네, 검은 월요일이란 명칭은 월요일이었던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권시장의 대폭락에서 유래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대량의 팔자 주문이 나온 이날 뉴욕 증시는 하루 동안 주가 지수가 무려 508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22%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경제 대공황을 부른 1929년 10월 24일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암흑의 월요일이라는 의미로 검은 월요일로 불렀습니다. 이후 세계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그 요일에 맞춰서 검은 월요일 또는 검은 목요일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홍콩의 항셍지수는 3% 넘게 떨어졌고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0.95% 내렸습니다. 타이완의 곽건지수도 2.41% 떨어졌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0.35% 떨어졌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전날 종가보다 0.54% 내린 채 출발했고요. 프랑스 파리 증시도 0.52% 떨어진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 주요 주가 지수들도 모두 하락세로 출발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중국 증시 폭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 중인 아프리카 이티오피아로 가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동아프리카 첫 번째 순방국인 케냐 방문을 마치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찾은 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직접 공항으로 나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 이틀째인 오늘 데살란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주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두 지도자는 이번 양자 회담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 개발과 민주화, 테러와의 전쟁, 또 남수단과 소말리아 사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에티오피아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미국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를 중시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데살란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인권과 통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동아프리카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에 맞서 싸우고 소말리아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것에 대맞춰 동아프리카 지역의 폭력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어도 4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이 폭탄 공격을 받아서 13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